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은 2023년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6장.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였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믿는 이들이 모두 디모데를 좋게 말하고 있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고장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믿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전해주며 그것들을 잘 지키라고 일렀다.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거쳐갔으나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그들이 무시아의 경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 그곳에서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이 나타났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배를 타고 드루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그리고 다시 빌립보로 갔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빌립보에서 며칠 묵었다. 우리는 안식일에 성문 밖으로 나가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강가를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있던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두아디라라는 도시 출신으로 값비싼 자주옷감 장사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루디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루디아가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였다. 그 여자는 저를 춤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면 제 집에 와 계십시오 하고 말하며 우리를 설득하였다. 어느 날 우리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이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자 바울은 괴로운 나머지 몸을 돌려 그 귀신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기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가거라. 그러자 그 귀신이 곧바로 나갔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에게서 돈벌이 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장터에 있는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치안 판사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서 우리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법에 어긋난 관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였다. 치안 판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때리라고 명령하였고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하여 옥에 넣고는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두 사람을 맨 안쪽에 있는 감방에 넣고 두 발에 나무 착고를 채워놓았다. 한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어찌나 심한 지진이었던지 감옥에 서 있는 터가 다 흔들렸다. 곧 감옥문들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벽에 묶어둔 사슬들이 모두 벽에서 풀려났다. 간수는 잠에서 깨어나 문들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달아난 줄로 알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모두 여기 그대로 있으니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간수는 등불을 가져오라고 소리친 다음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였다.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 집안 사람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간수는 그날 밤 그 늦은 시각에 두 사람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아침이 되자 치안 판사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라고 말하며 부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에게 치안 판사가 선생님들을 풀어주라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치안 판사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치안 판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풀어주겠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부하들은 그 말을 치안 판사에게 전하였다. 치안 판사는 두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두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형제들을 격려하고 길을 떠났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난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얻으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얻으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을 지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난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출애굽기 제29장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대양 두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라. 너는 그것을 모두 한 광주리에 넣어서 수송아지와 두 마리의 수대양과 함께 광주리채 받쳐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귀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예복 밑에 있는 겉옷과 예복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게 하고 정교하게 짠 예복띠를 띠게 하여라.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직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또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게 하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감게 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을 맡겨라. 수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회막 어기 주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수소의 피를 받아다가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부어라.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기를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라. 수소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바깥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수장 한 마리를 끌어다 주고 그 수장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숫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 숫양의 각을 뜬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하여 그 숫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너는 다시 다른 수장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숫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위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 이 수당에서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기를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제사장을 위임하는 의식에서 쓸 것이니 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둔 광주리에서 빵 한 덩어리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과자 한 개와 속빈 과자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어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수당에서 가슴을 떼어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고 나서 그것을 너의 몫으로 가져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쓴 수당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들어올려 바친 제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분깃이다. 이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화목제물로 나 주에게 들여올려 바친 제물이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받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은 이래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린 수장이야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바로 이 수장의 살코기와 광줄에 든 빵을 먹는다. 이것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제사장 위임식의 살코기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있거든 너는 그 남은 것을 불에 태워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에게 시킨 그대로 하여 주되 제사장 유임식은 이레 동안 하여라. 너는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 위에 속죄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은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수장 두 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수장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 수장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수장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수장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은 너희가 되도록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바로 그때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몇이 성 안으로 들어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모두 알렸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만나 이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무덤에 와서 너희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의 죽음을 훔쳐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말을 잘해서 너희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군인들은 그 돈을 받고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지금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내려고 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갔다. 제자들은 그 산에서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예수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라. 나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신 해골의 동산 골고다를 여인들은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기쁨으로 떠나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과 함께 그 무덤을 떠나고 있는 몇 명의 군인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같은 장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의 사람들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온 인류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주님이 그 저주의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아버지께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희생제사와 부활의 역사를 온 인류에게 증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은혜를 증거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나누게 되는데 이 약속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는 세대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에게 같은 약속임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15절에 거짓으로 진리를 대항하려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인 것은 거짓으로 사실을 이기려는 무모함입니다. 이것은 이미 승패가 가려져 있는 싸움임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게 될까?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인 27장 말미에서 의심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일련의 행동을 본 바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앞에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어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럴 수 있는가? 이 사람들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두려운 경계를 갖게 됩니다. 진리에 섰을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성령은 절대로 거짓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당부는 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나의 일을 할 수 없다 라는 단호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한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야비하고 수치스러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했던 일은 국가의 일을 제쳐두고 자신의 정적으로 보이는 다윗을 찾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과 이 예수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1세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름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12절, 1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잘 통하는 수단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움직이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 당연히 그 역할을 세상적인 능력이 대신합니다. 그것은 돈과 거짓입니다. 이들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감추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어낸 말을 그들의 입에 주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13절, 14절이 그거죠. 이들은 거짓말을 해도 지나칠 정도로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 허약한 제자들이 가이사의 권세로 인봉한 무덤을 열고 주님의 시신을 도적질하여 갔다는 전혀 불가능한 말을 하게 합니다. 많은 돈을 받고 이들의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군인들은 어느 시대에나 돈이면 움직이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결국 왜 그때 당대의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도 못했고 갖고 있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도만이 인류가 가야 할 길이며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20절인데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약속을 듣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부활 후 몇 번씩이나 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반면에 다른 세 복음서가 다루지 못한 귀중한 은혜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당부를 받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승리의 사실을 알렸고 영원한 생명의 증언자들로 세움을 입고 성령의 오심으로 이 약속을 역사 속에 이루어가게 됩니다.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와 주님의 일꾼들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도전과 약속입니다. 이 부분 역시 너무나 많이 다루는 말씀인 만큼 좀 다른 부분에서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을 봅니다. 17절인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마가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이죠.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약속이 일반적이라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신하는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첫째이고 사도들 이후에도 이런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며 구원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적을 사모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낙심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권세로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18절 19절인데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건져 영원한 영광에 살게 하는 엄청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18절 19절이죠. 왜냐하면 영원히 죽을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건져 영원한 영광에 살게 하는 엄청난 명령이기 때문에 우주의 권세를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야 하는 것은 모든 족속은 아직도 불신하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함께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다른 어떤 신기하고 어렵고 특별한 것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는 것이 제자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명령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은 가르침보다 세례가 먼저라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서 20절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먼저는 했는데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하나가 되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순서가 오늘날 사람들의 염려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는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즉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밤중이든 어느 장소이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먼저 말씀에 충실할 때 사람의 염려는 가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도 주셨는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교훈 외에는 억압하고 구속하는 인위적인 법을 신앙의 사람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약속은 그러한 말씀의 순종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지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을 때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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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성전에서 찾은 예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해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그는 부모와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떠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오늘날 우리처럼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가거나 당나귀나 낙타를 타고 갔답니다. 예수의 가족은 명절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집으로 출발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그 무리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밤이 될 때까지 예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어요. 사흘이나 그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라도 틀림없이 걱정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성전 안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예배드리는 장소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과 같은 곳이지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는 율법 선생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놀랐답니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왜 부모에게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부모가 걱정하면서 예수를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왜 자기를 찾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 모든 어린이도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1.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Let's begin with Anna.
그럼 안나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Who exactly was Anna? She is a New Testament person whose name means grace or favored one.
안나가 누구일까요? 안나는 신약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이름에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Her story is only found in three little verses of Luke's Gospel, but it is packed with power about how we may live our own lives in devotion to God.
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2 verses 36 through 38 read.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Anna, a prophetess, was there at the temple. She was from the family of Phanuel, in the tribe of Asher. She was now very old. She had lived with her husband 7 years before he died and left her alone. She was now 84 years old. Anna was always at the temple. She never left. She worshipped God by fasting and praying, day and night. Anna was there when Joseph and Mary came to the temple. She praised God and talked about Jesus to all those who were waiting for God to free Jerusalem.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Anna is an elderly Jewish woman when we meet her. Her father's lineage is mentioned as being from the tribe of Asher, which we will discuss more in a later session, but that is all we know.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안나는 나이 많은 유대 여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셀 지파라고 했는데 이 지파에 대해서는 후에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나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She is a devoted servant of God, 84 years old and has spent most of her life alone. You may think Anna has had a sad life, but nothing could be farther from the truth.
그는 그의 84년 생애 가운데 대부분을 홀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나의 삶이 불행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She was called a prophetess, meaning she spoke the word of God. In all of the Old Testament, only five other women were given that title. She may have been a teacher to women or simply one who encouraged others.
그는 여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을 통틀어 다섯 여자만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안나는 다른 여성들을 가르쳤거나 격려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For not growing weary and constantly praising God in the temple, fasting and praying to him, God provided for every physical and emotional need Anna had. This was at a time when society did not care for widows and God's church had yet to be established. Scripture also does not say that Anna had any children to care for her before she lost her husband. She lived out her days inside the temple.
홀로 살았지만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나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과부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성경은 안나가 남편을 잃기 전 자신을 돌봐줄 자녀가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나는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Her faithfulness was fully rewarded when Jesus was brought to the temple for presentation at 40 days old, and she witnessed Simeon, a just and devout man, say these words beginning in Luke 2:29 and following.
예수님이 태어난 40일 후 정결례를 위해 성전에 들어올 때 마침내 안나는 믿음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주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Now Lord, you can let me your servant die in peace as you said. I have seen with my own eyes how you will save your people. Now all people can see your plan. He is light to show your way to the nations, and he will bring honor to your people Israel. Jesus' father and mother were amazed at what Simeon said about him.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Then Simeon blessed them and said to Mary, Many Jews will fall and many will rise because of this boy. He will be a sign from God that some will not accept. So the secret thoughts of many will be made known and the things that happen will be painful for you. Like a sword cutting through your heart.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Anna then proclaimed her Lord to everyone. The very thing all Jews had awaited, a king, a Messiah. but so very few would recognize, and she was one of the first to see Jesus for who he truly was, the Savior of all.
그 후 안나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유대인이 기다리던 왕이자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몇 사람만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나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인 예수를 처음으로 본 그 몇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to learn more about Anna.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안나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